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내일의 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염려와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 유독 이렇게 가난과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근처에 찾아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와 같은 결핍의 문제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살려면, 먹고 살려면 그날의 염려들, 그날의 걱정들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드러나는 현상과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와 기도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다가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마치 산 넘어 산을 넘는 것처럼,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것처럼 문제와 문제 사이를, 염려와 염려 사이를 살다가 지금 이 자리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저 이렇게 아멘 하고 반감에 나아가기에는 다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는가, 이 염려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염려라는 단어는 여섯 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본문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마치 염려 자체가 죄가 되거나 염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전체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참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참되게 염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바르게 염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또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추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진실하게 생각하다라는 이 표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라면, 참된 성도라면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진실되게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염려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되게 염려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앞선 맥락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선 맥락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결과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선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결국 확장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 본질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봅시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불순종했던 그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마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도 좋다. 이게 처음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죠.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사람은 그것을 따라갈 때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다루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시고 그것에 사람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사람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마음의 동기를 창세기 3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사람은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질서를 만들겠노라고 내가 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겠노라고 아담이 천명하고 나섰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통제하거나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신약성경 전체에서 생명 혹은 목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데를 보면 너희가 스스로를 걱정한다고 한들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한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학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종종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 의학 드라마의 의사는 그 드라마의 설정상, 그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 혹은 천재의사, 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꼭 어떤 수술을 하냐면 엄청 어려운 수술. 교수님, 이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수술을 막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이렇게 다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수술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수술을 다 마치고 나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환자의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 선생님들이 멋있게 그 장갑 촥촥 해서 탁 던지고 마스크 촥 내리고,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집에서 따라했다가 크게 욕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갑 던지고 마스크 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꼭 뭐라고 하냐면 수술은 잘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이런 말 저만 들어봤나요?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농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베테랑의 농부라고 할지라도, 농부가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서 무조건 풍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 되고 날씨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가 비시즌에 몸을 열심히 만든다고 하더라도 부상의 문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실한 것, 뛰어난 실력, 열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부를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뛰어난 의사의 능력이 그 생명의 전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농부의 그 실력이 농사의 전부를 다 제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말한 하늘의 뜻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우리는 적당한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 보라라는 말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보라라는 동사를 굉장히 강조해서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다양한 예시들의 중심도 이 보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것이 단순히 응시하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다, 깊이 숙고하다, 혹은 비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생각을 멈추지 말고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숙고해봐라. 너 생각 멈추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깊이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서 비교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승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라고 할 때 맹목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생각해서 그 생각의 끝에 만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깊이 숙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 새냐? 그냥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것, 우리 뭐 길냥이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 뭐 비둘기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특별히 의미도 없고 그냥 배경에서 그냥 뭐 엑스트라 1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새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기의 삶을 위해서 뭔가 매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새를 은혜로 섭리로 유지시켜 주신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비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비교해보냐면 저 들에 있는 들풀, 그 들풀들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영광 하면 이제 별로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위에 위치했던 사람을 솔로몬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재정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부와 명예를 말하는 건데 전혀 놀랍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 정도의 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빗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수영장 딸린 궁궐 같은 대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슈퍼카를 요일마다 바꿔서 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의 하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끄덕거리시면서 맞지 이렇게 하시지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와 들풀이 비교가 됩니까?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어떻게 하면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들풀 하나가 입고 있는 옷이 솔로몬의 옷보다 뛰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여러분 언제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생명 가운데 관장하시고 관여하실 때 그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죽고 나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떵떵거리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한 100년 살까요? 100년 살고 나서 죽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가변적인 영광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아, 저 사람처럼만 되면 내가 한이 없겠다, 내가 저렇게만 되면 내가 정말 여한이 없겠다 싶은 그것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절치부심하며 내가 가지지 못해서 막 어떻게 안절부절했던 그것, 그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새와 이름도 모를 그 들풀들, 그 들풀과 새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놀라운 것들을 공급하실까요? 풀도 돌보시고 새도 돌보시는 그 주님이 저 여러분 같은 삶에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이 쥐어져 있다면 우린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있던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진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행복하고 온전하게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네퍼와 함께 나치에 반대하면서 그 엄중한 상황에 산상순을 설교했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삶의 모든 필요가 충분하고 확실하게 채워진 사람의 태평이 아니다. 염려의 반대는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염려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하나 채워지고 다 채워지면 이제 염려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오래 하면서 고등학생들은 늘 문제를 하나로 규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든 문제는 내가 대학교에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못된 목사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 안 하면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대학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대학에 가면 대학생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 채워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취직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물론 문제죠.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의 고민의 어떤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 공급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베크 소유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맡겨드린다는 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그때 조폭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만 기억하고 있군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여러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우선 제가 먼저 밝히는 건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그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죠. 어떤 조폭들이 있었는데 이 조폭이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몰락해서 어디로 숨어들어갈까 하다가 찾다가 어떤 산골에 있는 한 사찰에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작정 찾아 들어가니까 그 안에 계시던 이 스님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주지 스님한테 이제 우리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너무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 저런 세상 것들은 다 이렇게 내쫓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지스님이 고민을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갱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그 깨진 항아리, 밑이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오는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폭팀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막 빨리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되질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덩치가 큰 어떤 뭐 조폭의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물이 새니까는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한편 이 스님들은 이걸 약간 좀 철학적으로 이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앞에 그 깨진 항아리를 가져다 놓거든. 마음이 물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미 저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이 됐고 물이나 채워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뭐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조폭 리더가 한 가지를 떠올리더니 야, 갖고 와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찰 안에 있던 연못에 항아리를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그 항아리가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연못으로 들어가고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쩌면 계속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되는 저의 삶이 마치 이 깨진 항아리와 같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염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비로소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때우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내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채워넣을 수 없었던 어떤 만족스러움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종종 이와 같은 만족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근거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보는,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선이 바뀌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뭐 관심에 가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관심 밖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한 몇 주 전에 수능이 끝났고 지금은 수시 발표가 나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 진학 여부를 확정짓고 있는 기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95% 이상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그 안에는 반수를 하거나 혹은 재수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올해도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반수라고 하죠.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방학 때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방에 살아서 수능을 지방에서 받고 제가 그 수능 본 날 전화하면 너무 센스가 없을까 봐 한 이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누구누구야? 저기 그래 뭐 살아 있구나. 이렇게 아무리 전화하고 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너무 해맑게 아 목사님 저 완전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얼마나 망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 인생에서 봤던 모든 시험 중에 가장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2학기 때 자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는데 너무 해맑게 목사님 저 완전 망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얘가 맛이 갔구나. 이게 사태가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아, 괜찮다 뭐 대학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급하게 신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에 와서 바로 만나자 해가지고서는 밥 사주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나도 뭐 재수해봐서 하는데 그 별거 아니야. 대학교 가봤자 대학생 되는 거야. 뭐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서울대 가는데 개 인생 별거 없어. 뭐 있지도 않은 얘기들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막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뭔가 위로하는 그 이야기에 결국에는 제가 목사니까 뭘 얘기했겠어요?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끝마치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평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진짜 맛이 갔구나. 진짜 문제가 크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평안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수를 했던 것도 약대를 가려고 이렇게 반수를 했던 거예요. 고3 때 시험도 잘 봐서 이제 약대를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는 수시를 6개를 썼답니다. 쓰고 이제 웬만한 데 다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로 혹시 몰라서 안전빵에 안전빵을 하나 썼던 게 이 근처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고 제가 그 학교 담당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한 학교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 학교가 그냥 마지노선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뜻처럼 되지 않은 겁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져서 어쩌다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심지어 더 이제 이 좀 아이러니한 게 수능도 잘 봐서 만약에 수시를 쓰지 않았다면 다른 약대를 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수시 납치라고 하거든요. 납치를 당해서 이 학교에 온 겁니다. 처음 와가지고는 학교를 다니는데 물론 이제 좋은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학교, 제가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뭔가 다니는데 맛도 안 나고 공부하는 것도 약대가 아니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마음을 붙이지 못하다가 아 재수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재수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과정만 들어보면 여러분 이 친구의 1년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학을 못 왔고 근데 지금 자퇴해서 돌아갈 데도 없는데 성적은 전보다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거를 망했다라고 합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근데 저는 지난 저의 시간이 의미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학교를 보내셔서 이 교회를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한테도 자주 하니까 시험 망치고 나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도 평안한 거죠. 어머니도 평안하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이 어머니는 재수를 해서라도 약대를 가게 바라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3.1교회를 보내시느라고 그 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 너가 이제 어느 대학 가도 괜찮다. 약대 안 가도 괜찮다.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3.1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의 상황을 망했다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로 점철될 수 있을 것 같던 상황들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 남은 생애를 던질만 해요. 내 모든 생애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린 늘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우리가 결론으로 여기는 오늘의 실패를 하나님의 과정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했던 실패의 일들,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처럼 염려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보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구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손에 우리 맡겨드리면 그럼 괜찮겠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절반 정도의 내용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다루어내는 예수님께서 염려와 걱정의 끝에 야, 내가 너 인생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어, 사명을 더하십니다. 성도에게 염려를 멈추고 해야 될 게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이 먼저라는 표현이 시간적인 우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와야 되는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종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마지막에 결국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라고 하면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렇게 나라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다 이과시군요. 이렇게 국민, 주권, 영토인데 우리는 이제 이 나라가 워낙 그 좁다 보니까 국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나라를 이해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가는 곳, 천국.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천국을 가야 하는 어떤 공간적인 곳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께서도 임하는 것, 다가오는 것, 찾아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천국이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주권의 근거에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하는 단어, 천국할 때 그 국, 하나님 나라할 때 그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왕국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왕에 있는 것이죠. 왕의 통치, 왕의 주권.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이 지평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내에서 의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여섯 가지의 반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반제들, 뭐 그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으로 끝나는 그 모든 반제들은 결국 사랑을 향해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근거해서 자비로운 방법으로 자비에 근거하고 동기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사랑과 자비의 방식으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너희가 만족하며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너는 그것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타인의 염려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으로 나의 사랑과 자비로 해결해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삶은 개인의 풍요, 개인의 은혜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의 풍요와 은혜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염려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이와 같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혹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랑과 자비를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은 절대로 생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원동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도시와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걱정하고 눈물 짓고 염려했던 그것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한숨 지을 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해서 염려하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의 자비를 전함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종국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그렇게 염려하지 않게 만들 터이니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라.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를 염려와 걱정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어내는, 그것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바꾸어내는 것에 너의 삶이 들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에서는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계산기가 끊임없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두드려질 때 그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타인을 위해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족하며 내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시도들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바꾸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염려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네. 여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제가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혹 그 마음의 근원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필요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명을 쫓지 않고 내 삶의 만족만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삶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